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적 증거와 고난이라는 제하에 우리 말씀을 서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 아버지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봄직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내 배우자들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님들, 가까운 친척들,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에 대해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자막이 준비는 좀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그 요한 웨슬레가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The Works of John Wesley라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볼륨 12에 보시면 그 요한 웨슬레가 자기 아버지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웨슬레의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난 너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처음 듣는 것 같다. 어떻게 너 그렇게 설교하냐?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요한 웨슬레가 생각을 합니다. 아, 아버지가 복음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도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정말로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될 때는 처음 들은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복음의 깊이가 더해질 때도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다가와요. 이 웨슬레 아버지가 말년에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이 투병 생활을 계속 하는데 이 웨슬레가 또 그 아버지한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웨슬레한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영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발췌했습니다. My son, the inner witness that is the strongest proof of Christianity. The inner witness예요. 내적 증거.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적 증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 고백을 하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어린 자녀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내 입으로 신한 자든지, 아니면 30년, 40년 쭉 신앙생활을 해온 자,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차별 없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적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해방을 경험케 되는 내적인 성령인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메시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된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삶에서 핍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위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한 그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곡해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아, 안 되겠다. 내가 널 위해 흘린 피 다시 주워 담겠다. 이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들도 잘 알아요. 와, 저 사람의 구원 취소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마귀가 하는 작전이 뭐냐면 우리를 유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함정들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면 계속해서 죄의 불화살, 그 죄책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 즉시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드디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 또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 잘못한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더 잘한 행실로 그것을 한번 덮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실은 이게 make sense 해요. 실은 이게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조금 잘해가지고 잘못한 그것을 상쇄해가지고 다시 구원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위율법에서 자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로 다시 구원을 회복한다라는 그 행위 원리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율법 밑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적 증거 있지 않습니까? The inner witness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내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증거의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증거하시는 성령이 어떤 영이냐면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보시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서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의 원리, 율법의 원리로 다시 들어가는 그 자체 이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모반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 반에 있는 누구 지금 교장실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담임 선생님께서요 그 반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반장 누구 있잖아 지금 당장 교장실로 가라고 해. 그래서 이 반장이 얘기합니다. 철수야 아니면 뭐 영이야 너 지금 교장실로 빨리 오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 학생이 교장실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와 교장 선생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뛰어 달려갔을까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출이 온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김 목사 잠깐 내 방으로 올라와라.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 방을 막 뛰어 달려갈까요? 아니면 도대체 왜 나를 부르실까? 제가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실은 그건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이 컨텍스트를 조금 이해하셨다면 제가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출합니다. 김 집사, 정 집사, 뭐 박 집사 잠깐 보자 내 방으로 와.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이시겠어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발걸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양자가 뭐예요?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아버지의 아들 같다가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가 아버지 아들 딸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만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오늘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사건이 터집니다. 수습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나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이 안 와요. 내가 오늘도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까? 그것을 생각하면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사인이 올 때요 마치 이 사인이 하나님이 너 좀 이리 와봐 라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호출로 느끼뻘판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빠 아버지 이게 바로 양자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사는 내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를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냥 아빠로 콜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다, cry예요. cry out,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요. 목 놓아 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지 않은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을까요? 언제 우리가 목 놓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을까요? 어려울 때 그래요. 고난에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망할 때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목 놓아 외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오늘 이 밤이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가 울부짖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오늘도 내 삶을 보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가지고 나갈까? 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운전을 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든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당연하죠.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분께 다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참 받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 아닐까요? 근데 17절을 보시면 모순되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영광과 고난이에요. 실은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없어야죠. 우리가 기쁨을 받으려면 실은 이런 환난이라 이런 게 없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고난이 패키지로 같이 딸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부분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구절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예, 제가 좀 컴퓨터가 날아가가지고 준비했던 게 좀 날아가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로마서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나니. 여기도 실은 모순되는 두 단어가 등장하죠. 환난과 즐거움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즐거워하려면 환난이 없어야 돼요. 기뻐하려면 고난은 없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주저앉고 포기하고 등을 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논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계속해서 밝혀나가는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공식은 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공식을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내 가운데 딱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 이 공식을 적용해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에요. 이 환난은 어쩌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텃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내의 원어적인 뜻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Remain under예요. Remain under. 어떤 밑에서 버티는 힘. 그게 있는데 그냥 막 버티는 게 아니라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망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 그게 바로 인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내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버티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내를 얻을 수 있는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는 절대로 인내를 얻을 길이 없어요. 인내를 얻을 수 있는 텃밭, 그 근거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이 인내를 생성해낼 수 있는 소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연단으로 나아갑니다. 그 연자는 이 한문으로 보면 익힐 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가지고 아 훈련이다 아니면 디스플린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연단을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도키모스요.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예요. 이거는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연단 도키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를 잘 빚은 다음에 그 도자기를 화로에 굽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굽는데 그 열이 적당해야지 잘 빚은 도자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그러니까 높거나 조금이라도 낮으면 이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나온 거 보면 다 갈라져 있고 구멍이 생기고 어떤 것은 버블이 생긴 그 도자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흠 있는 도자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부십니다. 그런데 흠이 없어요. 잘 구워졌어요. 그러면 그 도자기 밑에다 도장을 딱 찍는데 뭐라고 찍을까요? 본 차이 나는 아닙니다. 뭐라고 찍냐면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시험을 해봤는데 이게 완성품으로 패스했다. 합격했다. 그게 바로 도키모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는 정말 그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환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proven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들어 쓰시기에 좋은 성품으로 바뀌는 바로 그와 같은 유익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고난과 이 환난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에서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 과정들을 어김없이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 다른 해답을 찾을 길이 없게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살 충돌을 느끼신 분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다 봐도 옆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방법도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남는 초이스가 뭐냐면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셔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그 겪었던 고난의 아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그 뒤에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이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분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믿음의 비결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바울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으로 내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베드로 사도도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무엇을 하냐면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도키모스예요. 프로븐 캐릭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날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인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난이요, 마치 축구의 센터링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센터링 아시죠? 막 공을 가지고 치고 가다가 그 골대 문 앞으로 공을 땅 올리는 기술이 바로 센터링이에요. 공격수가 막 공을 가지고 가다가 그 골문 앞에 골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격수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머리로 헤딩해서 넣든지 아니면 볼을 트래핑해서 발로 넣든지,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얻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센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마치요, 우리를 하나님 센터요, 그 하나님의 중심, 그분 안으로 우리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좀 편하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올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그분 안으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분의 성품 안으로 자꾸 우리를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추상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부 다 추상명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결어가는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담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절대로 내 안에서 익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 인격,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가시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해결 안 된 일도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누명을 쓴 것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난에 진절머리 내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불레임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도록 만드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써 3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곧 만나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그 시간을 소망을 하는데, 신은 우리가 그때 만날 때요,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그대로네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어떨까요? 아, 김 집사님, 참 집사님을 보니까 바뀌었네요. 어, 장로님,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셨네요. 어, 집사님을 보니까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타났으니 당연히 우리의 얼굴빛이 다르죠. 고난의 시간이 지나며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삶에서 오늘도 묻어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된 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격하고 그리고 여러분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